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고 또 인용하고 때로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위로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많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원문을 직역해 보면 나는 알고 있다.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들을 복수로 되어 있고요. 악이 아닌 평안, 샬롬의 생각들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 미래로 표현된 아하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지막 부분 또는 실제 결말 지점을 의미해요. 결말 지점이 마지막 부분이 복되게 끝나게 하는 결말 지점이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만큼 좋게 끝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다가 결말에 가서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 결말 지점이 아름답고 복되게 마무리되는 그런 생각과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 악한 일만 일어나게 하시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에게 악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는 것이며 결국에는 복되게 마무리될 거라는 소망을 품게 하길 원한다. 어떤 정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따와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전후 문맥을 다루잖아요. 이 작업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부분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그 구절을 부분적으로 따와서 그냥 보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운데 될 수 있으면 신구약 전체 가운데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무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훨씬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황,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은 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가 문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 말은 이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이 만약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약에 서로 약속했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언약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포로 잡혀가게 돼 있다. 예레미야 29장을 썼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상태였고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죠. 언약대로. 어떻게 해요? 언약에 따라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 1차 바벨론 포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차 바벨론 포로는 3,023명의 포로가 잡혀갑니다. 목사님, 왜 바벨론 포로를 3차에 걸쳐서 약 20년간에 걸친 기간에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그 기간이 20년이나 소요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1차 포로 잡혀가고 몇 년 지나서 2차 포로 잡혀가고 이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언약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2차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이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갈 때에 그 일행 중에는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도 있었고 그 어머니 왕후도 있었고 궁중 고관들과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차 포로에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유다 땅과 그들이 포로 잡혀간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 그 길이가요, 2700km 정도 돼요. 출발하면은 그 여정이 3,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여정입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요.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편지를 쓰게 합니다. 어디로요? 2700km 떨어진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 여고니아가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행을 위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포로 잡혀 떠난 것이. 포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을 이어서 일어난 사람이 시드기야인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냅니다. 마지막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그가 사절단을 보내어서 잘 보이려고, 왜? 이제 신하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른 선물과 함께 바벨론으로 보내는 그 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뜻이 담긴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바벨론에 억류된 유다 포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지금 배경이 됩니다. 왕으로 있던 자가 포로로 잡히고 왕의 어머니도 포로로 잡히고 고위 관리들도 포로로 잡혀서 2700km나 된 그 여정을 지나서 남의 땅에, 이방 땅에 머무는 그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죠. 히브리 말이 통하지 않는 그 곳에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접적인 말씀이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누가 포로 잡혀가게 했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주체가, 포로 잡혀가게 한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것을 계획하고 침공을 실행한 존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방 왕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는, 편지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 만드실 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약조를 체결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두렵고 무서운 지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면에 위안과 확신이 되는 지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그 약속을 근거해서 그분께 올려드리면 이것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포로로 넘기시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5절에서 10절까지 그 편지 내용을 볼 텐데 저는 일부러 파워포인트에 이 구절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그 편지의 내용은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다 그렇게 달가운 내용이 아니에요. 위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가 장기적으로 너희들이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니 집을 짓고 살 계획을 하라. 이방 땅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도록 하라. 과일을 심어서 그 열매를 누리는 것 몇 개월에 끝날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장성해서 그 아이를 낳게 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손자를 볼 때까지 너희들이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아, 주님 뭐라고요? 몇 개월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주 볼 때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머문다고요? 이방 땅에?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바벨론 포로 잡혀 있는 그 정착한 땅 이방 왕이 와서 포로 잡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믿겠어요? 원한에 사무치겠죠.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 정착한 땅, 그 땅을 위해서,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주님께서 주신 지시예요. 세 번째는 너희 가운데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주께서 곧 바벨론 왕의 명예를 꺾고 수년 내에 모든 것을 되돌릴 것인데 그러니 저항하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꿈을 꿨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항하지 말라. 그곳에 정착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고 나면 너희를 이곳 유다 땅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70년이 지나야 된다. 첫째 바벨론 포로가 일어난 그 때를 시점으로 해서 70년이 지나야 너희들이 유다 땅으로 회복이 된다. 위안과 격려의 말씀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선하심도 복된 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그냥 견디라 고생 좀 더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짓 예언을 하는 곧 포로 기간이 끝난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예언들을 믿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게 할 정도로 악한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70년간이나 더 살게 하시고 이런 악하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이지 라는 그런 마음을 마치 악이라도 한 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아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에게 악을 향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너에게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는 것이며 복된 결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 우리가 다루어야 될 말씀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과연 재앙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평강이며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결말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러한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나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적용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진실이라고 분명히 그렇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일어난 일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나의 고집과 잘못된 선택과 실수 때문에 일어난 상황, 어떤 사건 또는 만남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했을 때도 원인 제공이 나일 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며 여전히 복된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결말을 주님께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가? 저는 크게 예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제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림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면 좋겠는지 세 가지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이것을 붙들라고 격려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모가? 그럼요. 이런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으로 가득한, 만족으로 가득한 삶이 꽃피우는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 열망이에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식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 울 때 있잖아요. 그 울컥 삼킬 때 이렇게 움직이는 그걸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부모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장래에 대한 생각이 형통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는 위험과 폐악으로부터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원칙들을 정해놓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식사 전에 사탕이나 단 것 잘 안 주잖아요.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그 길 가운데 본인 자신이나 아니면은 뭐 그 오빠나 동행 없이 그냥 아이를 방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라면서 이 아이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법을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아니면 어떤 자신감이 없어 할 때 누군가 와서 이 아이를 자신감을 주는 교육을 좀 받겠으면 좋겠다. 그래서 캠프 같은 데도 이렇게 따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왜? 부모가 그런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죠. 좀 더 커서 이제 10대 후반이 되면 친구들을 만날 때 슬픔이나 불행을 가져올 만한 그런 만남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긴장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사랑하니까. 이런 계획과 마음의 뜻과 원칙들이 있지만 자녀는 대부분 자신을 향한 그 부모의 계획을 늘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했다시피.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 고집대로 할 때가 많고 그 고집 때문에 다치고 또 아픔을 겪고 울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의 상처들, 저도 상처가 꽤 많아요. 여기 손에도 두 개가 있고 다 어릴 때 있었던 것이거든요. 유리병 어떻게 해가지고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상처들, 흉터들, 그것들은 부모가 세워놓은 원칙과 계획을 무시한 결과예요. 분명히 하지 마라, 조심해라 이 말을 했거든요. 그것들을 어긴 훈장들이죠.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자녀에게도 이것이 다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 대신에 스스로 판단하여 다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심각하게 실수해가지고 병원에 몇 주간 입원할 때 이거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서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그 말을 신중하게 듣지 아니하고 몇 번 반복해서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곡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스스로 잘못해서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를 성장하는 그 길을 모색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잠시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만든 잘못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원칙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요?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개입하고 또 개입하고 개입하시죠. 자, 이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나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길을 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제적으로 나의 의지를 꺾어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도를 반드시 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패턴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쪽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그 뜻입니다. 창세기 1, 2, 3장에는 최초의 창조와 함께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아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의 경우 자유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제한하여 죄 짓지 못하도록 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었지만 죄를 짓도록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현실이에요. 선택의 능력,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선택해서 이러이러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선택을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상관이 없다, 너 길 가라라고 손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반대로 갈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때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열망과 뜻과는 다른 데로 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을 작동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끌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랑, 애씀, 역사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과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하는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잘못된 삶을 이어나가는 실패와 갈등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미국에 헨리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몇 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추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오릅니다.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서 오늘은 이 버스 내 옆좌석에 아무도 앉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는데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어떤 남자가 탑니다. 실망을 해서 창편 쪽에 눈을 벌리고 먼 곳을 바라봅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잠자리 들 때마다 기도해 주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씀 이것을 항상 찬양을 불러줬다라고 해요. 영어 찬양의 원본이 Jesus loves me, this I know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헨리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Jesus loves Henry, this I know 이렇게 항상 했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언짢아진 상태에서 고개를 밖으로 돌려서 이제 바깥을 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흥얼을 하는 거예요. 콧노래를. 콧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이 헨리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확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쏙 굳힌 거예요. 그 옆좌석에 앉았던 그 사람이 흥얼거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랄 때 계속 들려주었던 그 Jesus loves me, this I know. 부드럽고 찬잔하게 부르는 그 허밍이 이 원악했던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약물 중독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몇 년 뒤에는 중독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사랑을 끊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죄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주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진 아름다움이에요.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까? 다시 말해서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또는 계획이 어떤 형태로 모습을 드러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어떤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고민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 그림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큰 강이 흐르는 모습과 닮았다. 설명을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길고 다양한 지점을 지나는 긴 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거대합니다. 그냥 2, 3km 정도 끝나는 강이 아니라 수백 킬로 이어지는 어떤 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잔잔히 흐르는 곳도 있고 모퉁이를 돌면서 물결이 출렁이는 곳도 있고 때로는 고목이 쓰러져서 물결을 가로막는 그러한 지역도 있고요. 아니면 강 물살로 인해서 휩쓸리는 곳도 있고 가파른 각도로 작은 마치 폭포처럼 크진 않지만 작은 폭포를 이루는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 인생은요, 주위에 있는 것을 만끽하면서 아 좋다, 아 살만하구나 이렇게 주의 경치를 바라보고 내리쬐는 햇빛 가운데 이렇게 만끽한 그런 평화로울 때도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조금 지나 물살이 빨라지면 바짝 긴장해야 되죠. 그때는 경치가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하면 뒤집히겠는데 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긴장 때문에 여기만 뭐를 어떻게 쳐야 될지 앞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하늘이 보이지를 않고 옆에는 그 경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바짝 긴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을 내가 잘못하면은 배가 뒤집혀서 아니면 상처가 나서 고생해야 되는 그러한 지점을 지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이에요, 강.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중간중간에 선택이 중요해요. 때로는 경치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경치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왜냐하면 거기에 생각을 두지 못하는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 강줄기가 흐르는 목표 지점까지로 흘러간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강인데,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큰 강은 지금 나를 목적지로 이끌고 있다. 판단을 잘못 내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강줄기가 이끄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두 사람이 공동 집필한 책과 같다. 책과 같다.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미완성의 책이에요. 책은 시작 지점이 있고 마지막 결론 지점이 있습니다. 제목, 서로 목차,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비워져 있어요. 생명을 시작한 지점이 있고 예외 없이 언젠가 죽어요. 책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 페이지가 있어요. 그 중간에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숙명론적인 예정서를 믿어서 이미 정해졌고 내가 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건강하지 못한 숙명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데스티니에는 우리가 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선하신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도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어떤 작가가 있습니다. 글을 써나갑니다. 주인공을 여기서 죽일까? 누구를 통해서 죽이지? 살릴까? 왜 살려야 되지? 작가가 선택합니다. 작가가 플롯을 만들고 어떤 복선을 깔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도전에 대해서 나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반응을 결정을 해요. 내가 써요.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과 말씀의 약속과 또 우리를 호시탐탐 엿보는 악한 자의 역사 한 가운데 이 세상이라는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그 도전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번에 영적으로 패배했던 이유는 내 안에 영적인 실력이 없어서 그랬구나. 나라는 사람의 영적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밖에 강건하지 않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내 영혼에 먹여서 이 정도의 강건한 사람으로 세워놓아야지 라고 하는 반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써내려가는 거예요. 문제와 도전에 대해서 선택하고 반응하고 그 책을 써내려갑니다.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는 내게 달렸고 그러냐 아까 공동저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나를 호위하는 가운데 내가 써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직접 손으로 짠 양탄자 같다. 저는 이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망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계획을 짜 놓으셨는데 내가 망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플랜 A가 있는데 내가 망쳤어요. 그럼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렇게 하시나? 아니면 다른 어떤 주님의 보관이 있으신가? 아주 비싼 페르시아 양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전통적인 양탄자 그 제조 방식에 의하면은 일단 그 거대한 프레임에 깔개를 수직으로 세워놓고요. 그 페르시아 양탄자가 엄청 크잖아요. 무겁고. 그렇게 철제 프레임에 그것을 걸쳐놓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카페트가 겉으로 보이는 바깥쪽이 있고 밑에 그 바닥에 깔리는 안쪽이 있잖아요. 안쪽 맡은 사람이 그 색깔 있는 실, 그것을 가지고 대를 통해서 이쪽으로 끼워 넣으면은 이 장인인 이 사람이 이것을 교묘하게 하고 또 저쪽에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페르시아 양탄자가 짜지거든요. 보통 전통적인 그 가문에서 이 작업을 할 때 양탄자 제조 기술자 장인은 이 사람은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 전문가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저쪽에 의해서 그 실을 건네주고 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들인 경우가 많은데 10살 정도의 아들이 돕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경험이 적은 아들이 가끔 실수를 해서 파란색이야 되는데 다른 색을 가지고 이렇게 대를 끼어서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답니다. 어울리지 않는 색깔의 실을 끼어서 이쪽으로 밀어넣으면 전문 기술자는 다시 그것을 밀어서 그거 말고 다른 색깔로 해야 라고 하는 대신에 왜냐면 그거 다시 뽑아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복잡돼요. 지금 어울리지 않는 이 실 색깔에 맞는 패턴을 만들어서 완성시킨대요. 그게 그 양탄자 제조자의 예술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가늠하는 것이라면 아들이 실의 색깔을 잘못 선택해서 칼라를. 그래서 그 색깔의 실을 아빠에게 공급했고 그 아빠는 아,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색깔을 중심으로 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크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비극을 사용하여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이 실패와 실수와 비극이 외부에서 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때가 많거든요. 상관이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직조물을 사용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작업 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여러분 이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내 삶의 경험이, 내가 자란 가정의 환경이, 내 부모가 내게 말했던 그 말들이 좋은 경험이든지 나쁜 경험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름이 망쳤는데 하고 생각하는 순간까지도 다 사용해서 상상할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읽음으로써 이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새겨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흐르는 강처럼 진행되고 있다. 그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창조자이신 주님과 함께 지금 나의 책을 채우고 있다. 어떻게 써야지? 이 지점에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멋있게 진행해야지? 주님과 함께 공동 저자로서 하나님의 그 플랜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세 번째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나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있으시다. 진짜 있으시다. 제가 여러분의 성경을 자주 대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아, 여기서 주님의 지혜가 이렇게 만드셨네.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런 선을 읽어내셨네. 라면서 발견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내 삶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영원한 비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힌 포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져서 서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